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해 간 거와 관련해서, 아, 제가 좀 명분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 밑에 댓글에, 아, 명분이 없냐? 뭐 이러면서 이제 너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관련해서 명분이 없다. 라는 쪽의 주장과 있다 라는 쪽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명분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1989년으로 가야 됩니다. 1989년에도 미국이 파나마 노리에가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당시에 89년에도 체포를 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때도 막 그때 한 2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막 파나마 가가지고 막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작전명이 있는데 작전명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Just caus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있어. 아, 명분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 명분이 있어. 뭔데? 그러면, 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고, 아, 미국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 마약했잖아. 잡아 넣어야 돼. 요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약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번에 26년 1월 달에 있었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의 경우에는, 이 체포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작전의 이름은 뭐였냐면은, 앱솔루트 리졸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정당한 사유? 아, 그런 건 묻지 마. 아, 뭐냐면은 확고한 결의야. 확고한 결의에 찬 그런 작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나마 당시에도 사실 명분이 있네 없네 많이 많았지만 저스트 코즈. 아, 그래도 이거는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정당한 이유 같은 건 묻지 마라. 그냥 확고한 결의에 차서 내가 이 마두로 이놈을 잡으러 간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이 나쁜 놈을 잡아놓는 게 왜 명분이 없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자꾸 아내를 괴롭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해서 우리 집에 있다가 참지 못하고 집에 문을 꽉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그 남편을 잡아가지고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일로 경찰서 갑시다! 약간 이건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마두로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서 체포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명분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혹은 트럼프가 명분이 없어도 상관하지 않고 확고한 결의에 차서 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상황은 명분이 있어 없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국제법에 문제가 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랑 상관없이 그냥 했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 잘 보시면은 이번에 1월 달에 베네수엘라를 가가지고 마두로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에 승인이 없었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아, 승인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대단한 거죠. 아, 승인은 물론이고 통보도 하지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확고한 결의의 차이는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작년 11월에 나왔던 미국의 NSS죠. National Security Strategy, 즉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이 전략 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와 있는 어제 제가 이제 월간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서반구입니다. 자, 서반구를 미국이 접수한다. 이런 거죠. 아, 이 접수 이런 거는 여기 깡패들 영화에 보면 나오는 거죠. 그 나이트클럽 가지고 막 싸우고 막 하고 나서 딱 무릎 꿇고 놓고 야, 이 가게는 내가 오늘부터 접수한다. 이런 거 할 때 그 접수를 서반구에서는 미국이 내가 접수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 패권인 거죠. 그 지역의 패권을 내가 더 확고하게 가져간다라는 것이 NSS의 핵심 코멘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노릇 그런 거 안 한다. 어디에서만? 서반구에서만 내가 이 지역 패권을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서방국가 어디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캐나다가 있습니다. 쫙 선을 그으면 여기 미국이죠. 여기가 멕시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나마이고요. 요 지역이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콜롬비아예요. 그런데 어제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 베네수엘라를 우리가 당분간 통치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조만간 뭐 선거를 하긴 할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요 나쁜 놈 잡아놨으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제 통치할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 있지, 오일. 아, 오일을 우리가 관리 좀 해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나라들, 쉐브론 같은 회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기름 캐주고 할 텐데, 이거 뭐 돈 내야지. 그러면서 오일 내는 거 우리 공짜로 가져간다. 이런 거 이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마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사우디에 미국이 들어가 가지고 야, 기름 내놔라 그러면서 이제 가져간다 그러면서 이제 가져가고, 영국이 BP를 세워 가지고 이란에서 기름을 가져가고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가 가지고 기름 이렇게 접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거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뭔 얘기를 했냐면 어제요. 아 콜롬비아 거기 좀 문제 많던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도 요새 또 말을 안 듣던데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맞다 여기에 그린랜드 있죠. 그린랜드도 이거 뭐 꼭 필요하죠. 이거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서방구가 뭔지 알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혹은 여차하면 기회가 되면 뭐 이렇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여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태평양, 여기 있는 대서야, 여기 이제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지역 패권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NSS 전략.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사실 이걸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었고, 또 명분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명분이 없으면 어쩔 건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현상들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했으면 이번에는 명분이 있다 쪽도 얘기해볼까요?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은 이 나라들을 소위 말하는 접수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2024년에 노벨상을 받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에서 나온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다시 말하면 국가의 흥망성쇠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초반부에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동안 분석됐던 거 많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인종 때문이야. 백인종이 흑인종, 황인종보다 더 우월해. 그래가지고 백인종이 사는 나라가 더 잘 살아. 이런 거. 그리고 지리적으로 좀 더 좋은 나라가 잘 살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가정을 완전히 깨부순 나라가 있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 틀렸어. 라고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왜냐면은 북한하고 남한이 있잖아? 근데 인종도 똑같고 지리도 비슷하잖아. 근데 북한은 못 살고 남한은 엄청 잘 사잖아.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정치 제도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경제 제도가 아니고 정치 제도가 얼마나 포용적이냐 혹은 착취적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용적이다 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지면은 졌다고 얘기하고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면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이런 포용적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잘 살고요. 우리나라 잘 살고 있죠. 착취적인,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 혹은 독재자들이 권력을 쟁취해서 놓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못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가 봤더니 아니었어요. 여기 봤던 베네수엘라 있죠? 베네수엘라와 폴란드를 비교해 보니까 아 이게 또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폴란드와 베네수엘라를 보면은 베네수엘라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폴란드가 이런 포용적인 정치 제도로 바뀌고 나서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폴란드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잘 살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정말 못 살게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명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 베네수엘라 국민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마두로라는 놈 여기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착취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사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대신 컨트롤 해줄게, 통치해줄게. 그럼 니네들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명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럼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미국이 여기 있는 그 서반구를 이렇게 접수하고 나서 접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혼쭐을 내줘야겠다 하면서 더 접수를 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여기에 이제 이게 새로운 그 제조 단지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미국의 국익에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여기선 내가 짱이니까 내가 나와바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쓰신 작가분들도 제일 고민이 됐던 것은 중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는 분명히 포용적이지 않고 착취적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계속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잘 사는데 더 잘 살고 와가지고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됐네. 아, 이게 뭐 이상한데? 계속 착취적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아 중국을 제외하면 땅덩어리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 이거 쉽지 않다. 다른 나라는 착취적인 정치 제도를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고 포용적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많은 나라들에게 야 니네 캄보디아처럼 되고 싶어?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싶어? 우리의 지배를 받고 우리랑 같이 지내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는 게 더 낫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2026년부터는 아마 미국이 좀 더 과격하고 명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투자에는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봅시다.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입장을 생각해봐야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이제 1945년 때 생각해보면, 야, 미국한테 차라리 지배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미국에 붙어야 되는 거야? 중국에 붙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너무 오래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옛날 1945년이나, 1960년대나, 1980년대, 그런 나라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업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업. 반도체 어떻게 할 겁니까? 반도체 없으면은 미국 어떻게 하죠? 안 돼요. 방산 없으면 어떻게 하죠? 방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조선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 되다니까요. 원전 없으면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외하면은 압도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게다가 군사력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경제 규모도 그렇고 아니, 국민들은 좀 똑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디부터 저기부터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중국의 공급망에서 분리돼서 따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미국과 같이 손을 잡고 이런 제조업 경쟁력, 제조업 그 강국을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국하고는 그냥 더 안 좋아지지만 않게 그렇게 해서 계속 가고 끌고 가고 우리 길 가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경쟁력, 군사력, 방산 능력 이런 거는 앞으로 더 많이 부각될 수 있겠다.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지역패권 하면은 미국은 지역패권인데 중국은 지역패권 안 할까요? 러시아는 지역패권 안 할까요? 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방산, 군사력 투자 안 할까요?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 기업에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 좋은지는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2026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